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지껏 있었던 3장, 4장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장, 4장, 그 앞에 나왔던 1장, 2장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쭉 선포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이 과정을 보면 사건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이게 동일한 어떤 루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항목이 반복이 됩니다. 이거 여지껏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방언을 하죠. 방언이라고 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고 세 번째로 지금 읽은 본문처럼 사람들이 믿음에 반응을 해서 5,000명이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이 세 가지 항목이 순서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로는 기적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 세 번째로는 들은 자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서 이게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고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지만 더 뒤로 가면 이제 사마리아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땅끝 교회들이 나올 텐데 이런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여서 똑같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삼위일체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들은 자들이 또 이제 반응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 세 가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잘했다, 사람들의 귀한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말씀 선포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사람들이 마음을 온전히 먹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선택해라 그러면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을 보면 나중에 땅끝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나 이후에 전 세계 각지에 후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기적이 없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네, 기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 선포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기적만으로 믿음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신앙생활을 처음에 열심히 잘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들을 보면 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는 경험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행하기도 했었는데 말씀에 잘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단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는 손꼽으라고 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가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은 오늘날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뭐에 대해서 설교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기적에 대한 설명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관심 두는 건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인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자 집에 가서 앉은뱅이 다 데리고 오십시오. 병자를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설교도 안 합니다. 베드로는 간단하게는 말을 하죠. 앉은뱅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정말 뜬금없이 베드로는 모든 설교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딱 기적을 행해 놓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앉은뱅이가 일어난 거랑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랑 사실은 직접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만 어제도 기적,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그러면 좋죠. 그걸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교회 안에 기적이 없어도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가득하고 풍성하게 있어서 그 말씀의 성도들이 든든히 서 있는 그게 이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했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보고 반응을 곧장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 선포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도 그것을 늘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모든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 했던 설교 내용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결국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성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악한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고 참 죄짓고 살았던 부모와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과 똑같이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또 과거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래서 여지껏 내가 알고 있었던 여지껏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모습들을 다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셨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동시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을 대하여 내가 여지껏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들이 맨 마지막에 주어졌던 말씀의 핵심 사항이었고 이 회개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다 쓰임받은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결국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과연 무엇에 있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 안에는 세 가지가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또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믿음의 반응이 풍성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늘 풍성하게 나타나는가, 또 기적이 설령 없어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고 풍성하게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또 내가 말씀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늘 풍성하게 잘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가득한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늘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적용점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지요.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저도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잘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는 어려운 때들이 현실적으로 많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해야 되고요. 그래도 만약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다 주저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귀한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든 아니면 장로가 되든 교사가 되든 아니면 부모가 되든 아니면 내가 직장인으로 살든 여하튼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 기적을 행하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나마도 안 되면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선포가, 그리고 성도들의 훌륭한 믿음의 반응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이런 은혜들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소망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사람, 말씀을 권하는 사람, 기적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한량없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우리가 다 일일이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 것을 알지만 어떤 때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주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때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말씀이 가득하고 풍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과 말씀과 믿음이 늘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건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